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안지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잠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간판 다는 아르바이트. 한게 그거밖에 없어서. 이제 그때 같이 일하던 형이 한참 이제 차를 사야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뭐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차가 필요 없어도 되는데 왜 차를 사려고 할까? 이제 그때 사려고 했던 차가 규호가 오늘 김장 가서 못 왔는데 이렇게 노래를 부르던 그랜저 HG 샀어요. 이제 뭐야 그 할부로 그런 차를 사기로 결정했던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제 간판을 이제 의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가게를 오픈하면서 그러면은 의뢰한 사람을 이제 한 사람에게만 간판을 맡기지 않아요. 여러 군데 업체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의뢰를 하면 이제 거기서 오는 시안들과 뭐 가격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해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군데를 부탁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간판을 할 거다라고 하는 이제 견적서와 시안들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클라이언트를 만나러 가는 거죠. 그런데 그 클라이언트를 만나러 갈때 포터를 끌고 가는 것과 간판하는 분들 대부분 이제 1톤 트럭을 보통 사용하시니까 그 포터를 끌고 가는 것과 좀 괜찮은 차를 타고 가는 것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냥 일하는 복장 입고 그냥 포터를 끌고 가면 좀 이제 하대하듯이 대하고 좀 갖춰 입고 좀 괜찮은 차를 끌고 가면 좀더 이제 대우를 해주듯이 이제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무시당하는 것도 싫기도 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비교당하는 것도 싫기도 하기 때문에 차를 사야겠다 해서 차를 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팔았죠. 처음 만날 때 받는 인상이 있잖아요, 사람이 다. 첫인상. 그 첫인상이 어떠하냐가 앞으로의 관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줍니다. 만약에 첫인상이 굉장히 좋았다,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관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반대로 첫인상이 좋지 않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면 굉장히 조금 좋지 않은 마음으로, 태도로 관계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첫인상으로 맞은 그 강한 이미지가 생각보다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첫인상이 어떻게 보여지는가 굉장히 많은 이제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다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첫인상을 주는 어떤 모습, 첫인상을 갖게 하는 요인들, 영향을 주는 게 대부분 어떤 걸까요? 외적인 요인들이겠죠. 아까 얘기한 어떤 차를 타고 왔는가, 어떤 옷을 입고 왔는가, 어떤 액세서리를 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키는 어떻지? 그 사람의 몸매는 어떨까? 그 사람의 외모는 어떻지? 이제 이런 외적인 요소들로만 뭘 결정합니까? 첫인상이 결정됩니다. 딱 첫인상을 가지고 막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떨까, 그들의 삶의 어떤 삶의 가치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느끼거나 볼 수 있는 건 거의 없잖아요. 말 그대로 처음 만나는 그 이미지, 그리고 그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대부분은 외적인 요소들입니다. 사람이 나를 처음 볼 때 나의 외모만 갖고 뭐합니까? 나를 평가하고 나를 판단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나의 어떤 외적인 어떤 단적인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떠세요? 아주 편안하시고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다 불편해합니다.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외적인 요소만 딱 보고 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 너는 그런 사람이야. 만약에 포터처럼 이런 후질구리한 거 입고 오면 저 사람은 뭔가 조금 저런 사람 취급당하면 어느 누구도 만족해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누군가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을 좋아하거나 자연스러워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 중에 좋은 평가와 좋은 어떤 좋은 면을 판단해주면 좋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대부분 느끼는 것은 많은 경우는 부정적인 평가들, 부정적인 판단들로 인한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전에 한참 사역을 할 때 매주마다 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역이 있었어요. 매주마다 사역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죠. 여러분 평가를 받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사역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접니다. 사역에 대한 평가가 누구에 대한 평가처럼 느껴져요? 바로 나에 대한 평가처럼 받아들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것이 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말 그대로 사역에 대한 평가다라고 분리시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나를 평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감정적인 영향을 받지요. 그리고 그것을 분리해내고 거절하기 위한 내적인 싸움들을 하는 것이 여간 스트레스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이 사역이 잘 안 됐다고 해서 내가 못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역이 잘 안 됐다고 해서 어떤 일을 못했다고 해서 내 자체가 나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뭐 가치 없고 못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여지는 드러난 어떤 일에 대한 평가가 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것을 분리시키고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그런 판단과 평가를 받는 게 싫으면서도 우리는 뭐합니까? 다른 사람을 그런 식으로 또다시 평가하고 판단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체면이라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눈에 좋게 보이기 위해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를 꽤 많이 지치게 만듭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 때문에 그 사람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좋지 않은 사람인 것 같은 평가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가면을 쓰거나 어떤 척을 하거나 다른 외적인 많은 것들로 우리를 치장하는 모습들이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 다른 사람의 나를 향한 판단이 진짜 나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렇게 받고 싶지 않은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다른 누군가를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떠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삶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삶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함께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음행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고발하는 사람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발하는 근거는 율법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에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갖고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 이 사건의 어떤 전말은 단순히 가늠한 여인을 고발하고 그 사람을 율법적으로 뭔가 값을 치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8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이제 그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공격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모든 복음서에 다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아주 그냥 개무시하고 그들을 깎아내리면서 그들의 민낯을 드러내시는데 한 몫을 톡톡히 하셨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8장 바로 앞에 7장에 보면 그런 모습들이 눈꼴 보기 싫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 부하를 시켜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이 부하들이 예수님 안 잡아와요. 그래서 왜 안 잡아왔냐 했더니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냥 보통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잡아오라고 시켰던 부하들까지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 예수님이 그냥 저기가 아닌 것 같아서 못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희도 예수께 미혹됐냐라고 물을 정도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를 걸고 넘어지려고 아주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아주 잘 사용하고 잘 알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구약에서 약속했던 메시아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율법을 뭐 할 수 없다? 어길 수 없을 거다. 그런데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마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 사람은 분명히 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십시오라고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걸 갖고 와서 시험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돌로 칠 거라고 생각하면 그런 시험 자체를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이 여인을 돌로 치지 말라고 할 거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구약의 메시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이 사람은 진짜 우리가 조종하는 대로 시험하는 대로 해서 걸려 넘어뜨릴 거야 라고 데리고 와서 예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예수님의 반응 8장 7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않은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원래 역공이 더 아픈 거 아시죠? 공격이 세면 셀수록 역공을 맞으면 데미지가 상당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아주 세게 공격하시죠. 너희 중에 돌 없는 자들이 먼저, 죄 없는 자들이 먼저 돌로 쳐라.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됩니까? 그 가늠한 여인을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을 합니까? 9절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어떻게 해요?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른들로부터 젊은이까지 이 여인을 공격하려고 죄인이라고 음행한 여인이라고 가늠한 여인이라고 정죄하면서 죽이기 위해서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여자를 판단하고 정죄했던 모든 사람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한 사람들도 다 사라지고 그 자리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과 예수님 단 둘만 남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하고 굉장히 필요한 시간 중에 하나는 예수님과 내가 단 둘이 남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서 사람들이 하는 평가와 사람들이 말하는 판단과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단 둘이 남아서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나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와 판단을 듣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둘이 있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다른 많은 평가들 하는 속에 있으면 예수님의 평가가 잘 귀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과 내가 단 둘이 남아서 예수님이 나를 향한 평가, 예수님도 우리를 평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향한 판단을 들어야 합니다. 확실한 것은 사람들이 하는 평가와 판단은 예수님과 하는 평가와 판단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가늠한, 분명히 가늠을 한 여자예요. 음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 대해서 너는 죄가 있어. 사실이에요. 그리고 너는 더러운 여자야. 너는 가치 없고 쓸모없고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만큼 엄청난 죄를 진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의 평가가 사실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늠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없는 것 같고 모함하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사람들의 평가는 모함도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있는 사실을 갖고 공격을 합니다. 평가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있는 사실을 갖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없는 사실을 갖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 이 여인을 향한 평가가 거짓이 아니잖아요. 가늠한 것에 대해서, 음행한 것에 대한 평가, 그래서 당신은 죽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평가가 거짓은 아니에요. 그게 사람들의 평가고 맞는 말로 들리는 평가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평가는 뭘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판단하는데 예수님은 그럼 뭐라고 하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8장,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평가 뭡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가늠하고 음행한 여자라고 해서 더러운 여자라고 평가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가치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거절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예수님이 평가해. 사람들의 평가는 너가 그 죄를 졌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돼. 죽을 만큼 가치 없어. 이미 너는 음행해서 가늠으로 더럽혀진 여자야. 살 가치도 없는 더러운 여자야 라고 하는 똑같은 사실을 갖고 평가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것이 예수님의 평가예요. 여기서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할 때 이 정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카타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카타라고 하는 단어와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합성어, 이 카타라고 하는 것은 뭇뭇에 관하여, 뭇뭇에 대하여, 무엇을 앞에 연결해주고 있는 전치사. 크리노는 말 그대로 법적으로 어떤 판단하고 판명하면서 그렇다라고 선언하는 행위. 사람들이 하는 정죄 카타크리노는 뭡니까? 네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라고 하는 게 죄가 있다라고 정하는 거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행위와 그 사람이 했던 어떤 행동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그렇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그 여자가 했던 행위, 그 여자가 했던 행동, 눈에 보여 딱 드러나는 그것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건데 예수님은 뭐 하겠다고 하십니까? 그런 평가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가늠한 그 행위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너를 평가하고 너를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 똑같이 나도 너를 카타크리노 하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를 가진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대로, 눈에 보여지는 첫 인상대로, 눈에 보여지는 어떤 행위대로, 눈에 보여지는 어떤 행동만 가지고 뭐하기 쉽냐면 평가하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당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행위를 했으니까,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했으니까. 뭐 있는 없는 사실 갖고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거 갖고 얘기하는데 뭐가 잘못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까? 말씀을 좀 더 읽고 싶습니다. 그 밑에 요한복음 8장 15절 16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판단은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판단이 참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함께 결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판단은 참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육체를 하고 따라 판단하나, 이 따라 판단하나가 카타크리노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뭐에 없냐면 육체에 있지 않아요. 육체가 어떠함에 따라서 그렇다라고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외모를 갖고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분이시다. 여러분,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던, 내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던, 단순하게 눈에 보여지는 그것만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거나 너는 그런 놈이야, 너는 그래, 넌 가치 없어, 봐봐 너 이러고 있잖아, 넌 쓸데없어, 너는 죄인이야 라고 판단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아요. 이건 예수님과 내가 단둘이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향한 평가를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누구 속에 있습니까?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대부분은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하는 거죠. 눈에 보여지는 대로. 그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평가, 판단, 그것으로 고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평가와 판단을 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우리 삶을 막 바꾸려고 하고 가꾸려고 하면서 그런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결정을 쫓아가는 삶은 너무나 너무나 어리석은 삶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끝까지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이. 정말 우리 삶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내가 둘이 남아서 나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와 판단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보여지는 외모를 갖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 여러분,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나는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율법의 잣대로 딱 들이대면 그 누구도 죄 없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떠나간 거잖아요.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이 여인에게 진짜 너는 죄인이야라고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이 지은 간음이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뭐하지 마라? 죄를 범하지 마라. 이 여인이 가늠하고 온 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죄예요, 분명히.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단순히 가늠을 한 행위 자체만 가지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뭐를 보고 있냐면 그 중심을 보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이야기를 보고 계신 거예요. 막 어떻게 보면 이 여인 안에 막 고멸과 같이 음행함이 가득 차서 막 주체할 수 없는 정욕을 발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 안에 있는 고통, 이 여인 안에 있는 수치, 이 여인 안에 자기가 가늠할 수밖에 없는 음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서 자기 스스로 정죄하면서 하나님 안에 새로워질 수도 없는, 마치 왜냐하면 나는 율법으로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깊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 여인에 대한 중심을 예수님은 보고 계신 거죠. 그 여인이 단순히 간음을 하고 온 행위 때문에 죽을 받을 만한 것을 예수님이 끝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해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한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시며 이 여인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평가의 시작은 나는 너를 외모로 육체의 행위로 판단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뭐 하십니까? 이해하십니다. 내 삶에 왜 내 삶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 하세요? 아시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죄된 삶이 있지요. 하지만 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우리 삶을 회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우리의 본래 가치대로 우리의 본래 모습대로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판단해 주시는 거죠.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너는 그렇게 가치 없는 사람도 아니고 너는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아니면 네 스스로 갖고 있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네 스스로 하고 있는 평가가 아니라 너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우리와 예수님의 단둘이 그분과 함께 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는 그런 평가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평가와 어떤 판단들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한 평가와 판단과 예수님이 나를 향한 평가와 판단, 여러분 어쩌면 우리 삶에는 많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게 평가하고 많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게 판단하기 위해서 나의 외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가꾸는데 많이 애쓰고 에너지를 드릴 수 있겠어요? 또 그거에 비해서 정말 우리 속사람을 보시면서 우리의 본래 가치를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데는 별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이 여인처럼 그 사람들이 다 떠나고 예수님과 단 둘이 있을 때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신 못 차리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한 짓이 있거든. 없는 것 갖고 공격하지 않아요. 혼자 있을 때도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잖아요.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쪽에 에너지를 써야 하는가? 어느 쪽에 더 관심을 두고 어느 쪽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듣고자 애쓰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들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잘 받기 위해 애쓰는 삶은 결국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할 뿐이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에 민감해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향한 진짜 참된 평가와 판단이 무시당하거나 그것은 별로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삶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만큼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향한 평가를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진짜 나다라고 받아들이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잘 있다가도 누군가 한 소리 틱 하면은 와르르 무너뜨리는 삶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진리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평가가 참된 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뭐밖에 못 봐요? 외모밖에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영험하다고 해도 우리가 보는 거는 아주 단편적이고 외적인 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평가는 온전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삶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세밀한 영역까지, 아픔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행위로 평가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육체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정말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분과 단 둘이 있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다룰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주시는 그 판단과 평가를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 주위의 사람들 속에 여러 가지 것들 외모로 판단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필요, 무너뜨릴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나는 너를 행위로 평가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육체로 평가하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며 우리의 참 가치로 평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좀 주변을 정리하시고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와 예수님과 단둘이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위해서 내 주변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많은 것들에 신경 쓰고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혹시 뒤로 밀리고 있진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그 귀한 평가와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